오늘 말씀은 온전한 예배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드디어 우리가 믿음 합격 시리즈 11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선포할 때 선언하고 대언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지 바치라고 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또 상고하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접속 부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되었을 때 이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때에 육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있었지만은 사라의 그 단호한 요구로 인하여서 그 몸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내쫓아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인접한 땅에 살고 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우리 서로 평화 조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하고 화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이제 빼앗은 일들로 인하여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된 일, 이 두 가지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려고 미리 작정을 한 것이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고백이에요.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창했을 때 그는 거대한 엄청난 그런 시련과 이제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그가 보름스 국회에 가서 이제 너 이거 철회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아브라함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일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는 그 가정이 문탈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누리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만족한 상태가 되고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불안도 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땅의 주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황금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아브라함이 나이 117세 정도 되었고 이제 이삭은 아마 17살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부유하고 건강도 있고 그 다음에 명성도 누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애착하고 집착하고 있었던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중심은 온통 그 마음에 아들 이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문제 있다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순풍에 돛단 듯이 삶이 순탄하고 또 무엇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이 문제가 없으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잠자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사명을 발견하라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이 시험은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선택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외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잊고 그 아들에게만 너무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 외아들 이삭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먼저 사랑해야 할 이 대상을 지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그 아들을 지금 포기해라 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요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콘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앞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명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너 우선순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느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떠한지를 지금 시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9절 말씀과 딱 연결시켜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극히 당연해.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독차지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선되지 않냐면은 그 다른 대상과의 그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 사랑은 애착과 집착으로 연결됩니다. 그 사랑은 결국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엔진이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가 되지 않냐 하면은 그 관계는 어느 한순간에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깨어져도 비참하게 깨어지고 참혹하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은 처음에는 꿀처럼 달게 되지만은 반드시 나중에 쓴맛이 나게 되고 사달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악한 원수 마귀가 쐐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도록 계속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 관계는 갈등과 다툼과 시비가 결국에는 생기고 원망과 불평으로 분노로 상처 주고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답답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것이 없는 분이지. 그런데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너 좀 사랑할 수 있도록 너 그렇게 해라 이 말이고, 내가 너 축복 좀 할 수 있도록 너 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는 시험이고 사탄이 주는 시험은 죽이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면서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창세기 22장까지 달려왔는데 그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여기 한 번 기록됩니다. 그전에는 시험이 없었을까? 시험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되기까지는 10번에 거쳐서 시험을 당했는데 넘어지고 깨어지고 수없이 실수하고 또 일어서고 그렇게 거듭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믿음의 연단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시험하십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시험하느냐? 사탄이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은 시험 받을 때 감정이 상했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은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이 바로 그냥 즉시로 누가 가로채느냐면은 마귀가 시험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봐가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신 그 위아들 이걸 바치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미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시험을 통과한 분들도 있고 지금도 혹시 시험을 받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먼저 회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그 원문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제발, 여기 제발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제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이란 말이 빠져있어요. 이 제발, 부디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 나하라는 말이 빠져있어요. 그 여기 해석을 안 했어요, 여기요. 이 말은 뭐냐면 플리즈, 제발 좀, 제발 아브라함아, 제발 너 백살에 준 그 아들 그 제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좀 내한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발 이렇게 하면서 위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도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해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제발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목사에게로부터 어떤 헌신을 요청받았을 때 거기에는 제발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깔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감정이 상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축복을 놓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에 딱 걸려들고 맙니다. 어떤 시험에 걸리냐 하면은 무관심, 무감각의 시험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헌신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헌신 요청 안 하면 나는 그냥 너무나 편했고 좋지요. 그것은 구경꾼입니다. 왜 헌신 요청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을 싸구려로 만들기 원치 않기 때문에 헌신 요청을 안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다시 거절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헌신 요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목사에게로부터 헌신 요청이 있을 때는 거기에는 please, 제발, 제발이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꺼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조끼에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발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 한 것을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알았냐면은 그것이 아브라함은 아 예배하라고 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전한 예배에 대한 시험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밑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서의 시험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렇게 또 주셔서 여러분이 반응하도록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다 어디에 관련이 있다고요?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란 말은 예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 단어로 레위기에 나옵니다.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 이제 드리는 구약의 제사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은 번제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미를 딱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유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경험에 의하면은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게 어디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이 뜻은 뭡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할 때는 분명히 무언가 있기 때문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몸이 죽은 것 같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처럼 죽은 이삭도 살리실 것을 확신해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하고요?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22장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정 차원이 아니라 의지 차원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척도는 뭐냐면은 꼭 좋은 느낌, 꼭 좋은 감정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좋은 느낌, 좋은 감정, 따뜻한 위로 이런 것만 느끼는 그 예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예배도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역시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그 이 말씀 안에 딱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감정 빼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 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 희노애락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정보다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랬습니다. 사신 것이라 주님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 예배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 헌금하고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면 예배 드리지도 않고 헌금도 안 하고 혹은 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시험하시는데 그걸 뛰어넘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지만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날 동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과 기분 상관없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성도의 의지, 성도의 그 의지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최종 시험은 항상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예배와 연결됩니다. 말씀 순종의 최종 목적도 예배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권한다는 말은 뭐냐면 부탁한단 말이에요. Please, 부탁한다, 제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만약 내 감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몸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감정에 치우쳤다면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교회에서 요청하시면, 여기서 있는 목사가 요청하면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의 답은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택한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했다 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적한 것이 누구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다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같이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마지막에 뭐라냐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왜 그랬느냐?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하지만은 의지 수준이 아니고 감정 수준이었다. 의지적인 참된 믿음이 없었다.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냐면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했다. 눈먼 것도 갖다 바치고 귀찮아하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 예배를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 감정이 상할 때 그때가 기도할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그때가 예배할 자리고, 할렐루야, 그때가 순종할 자리입니다. 그때 예배에 기도에 합격만 하게 되시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꼭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순종을 당해주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순종을 당해주는 것. 여기 보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다정스럽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전혀 감정적인 동요가 없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아주 차분합니다. 냉정합니다. 침착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주 절제되고 진중하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인간의 상식과 이치를 뛰어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걸 체험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식까지 줬는데 그건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요구하실 때 분명히 선수 마련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절을 봐야 합니다. 구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삭의 믿음이 더 놀랍습니다. 모리아 산에 드려진 아브라함의 제사는 이삭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17살이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살. 누가 힘이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힘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17살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살 자녀들, 부모님들 다루기 쉽습니까?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협조한 것입니다.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순순히 묵혔습니다. 100% 순종당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당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순종당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묶는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제물을 묶는다는 말 구약 성경 레위기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을까요? 거기서 아브라함 만일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리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도 막상 몸에 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밀쳐내거나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삭을 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묶을 때도 그렇고 칼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도 그렇고 이삭은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당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당해 주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말씀으로 순종을 요청하고 여러분이 순종당해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순종당해줌이 없는 예배는 헛되고 실패한 예배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당해준 이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버지를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종당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수동태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당해 주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아멘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자발적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당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시험, 모리아 산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내버려 두고 거기서 못 박아 죽이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외아들이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듯이 이삭도 장작을 등에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린 것 같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자발적으로 묶여서 순종당해서 순종당해 주므로 죄인들을 위한 예배가 성공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나 주님이나 스스로 결박을 당해 줄 때에 결국은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당해 줄 때 죽을 것만 같지만은 안 될 것만 같지만은 벼랑 끝에 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14절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화급하게 급하게 불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사자가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한 수장이 뒤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당해 줄 때 하나님은 준비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삭 대신 수량을 준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한 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그대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온전한 예배의 시험에 믿음으로 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끼지 않고 아들을 봉헌했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외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드디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말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주겠다. 말씀에 순종당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삭의 희생제사, 예수님의 희생제사, 아버지께 순종을 당해 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 대적의 성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딱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그 성문을 완전히 딱 접수하게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삭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제사는 이삭의 순종당해준 희생제사입니다. 두 사람 다 온전한 예배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을 때 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최소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셔서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시험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하신 유익된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되지 않고 그 사람과 그 대상이 먼저 되어지면 반드시 순간에 깨어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 해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든지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란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당해 주는 참된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예배자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당해 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최종 시험은 항상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 순종의 최종 목적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희생만 요구하시는 매정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혹은 목장에서 적용할 때 순종당해주는 것이 어렵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보면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복받을 자격을 확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